역할, 그걸 알려주시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가르치는 네, 선생님들, 그 사람들만 꼭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토론을 서로 나누는 모든 사람들과 선생님인 거예요. 다 선생님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목회를 하기 전에 공부를 좀 더 깊이 하기 전에 섬겼던 선교회가 라마드 림메드라고 하는 선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라마드 림메드는요, 가르치다, 배우다라는 뜻이에요. 가르치다, 배우다라는 뜻인데 배우다가 림메드라고 하거든요, 원래. 라마드가 배우다라고 하는데 이걸 강조하면, 그러니까 배우고 또 배우는 것을 강조형으로 해갖고 이거를 림메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라마드 림메드 이렇게 써요. 근데 이게 그거는 가르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면 가르치다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우는 자들로 계속 부르셨고 그 배움과 배움과 배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자들입니까? 네, 배우는 자들이죠. 네. 그거를 계속 배우시면 어떤 자들이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거를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는 자에게 답을 주셔서 토론을 주시고 그 답을 얻는 자에게 가정안에서 부모 역할을 하시고 사회에서는 가르치는 자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마음에 품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 네, 그걸 하나님 말씀이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개대하는 자들도 부르셨다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뭐 다른 걸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요. 우리가 오늘 복음 가운데 부름 받았고 복음 가운데 가르침을 받았고 그 복음을 이제는 배우고 또 배워서 이제는 가르치는 자 되고 그 복음을 개대하는 자로 우리가 세우셨다는 거 이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디모데와 이 바울 간에 있는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의 영적인 아들로 삼고 디모데가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로 삼아서 그 관계를 형성하고 나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자기가 죽을 때가 되어서 끝날 때가 되어서 자기의 복음을 어떻게 디모데 네가 개대해 주길 바란다고 하는 정말 강렬한 열망이 담겨있는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얻기를 바라요.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던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음에 품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자기가 마지막 꺼져가는 불빛 가운데 그 불을 디모데가 받아서 또 연결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세우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또 그 다음 그 마음이 또 다음 사람이 또 넘어가 세대에서 세대에서 넘어가는 그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품기를 바랍니다. 예, 먼저 바울은 오늘 이 말씀 이전에 1장에 보면 디모데에게 자신이 이 복음을 위해서 이 고난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서 고난에 동참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복음을 증거하며 고난에 동참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이렇게 할 만큼 바울의 사역이 너무너무 마지막에 어렵게 진행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어느 정도 어렵냐? 자기가 복음 정말 좋은 것이라고 해서 증거했는데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아시아에 복음을 다 증거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기 기원해라, 네가 기억해라. 그만큼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고난 가운데 주어진 것이다. 그런 과정 가운데 자신의 복음에 대해서 변절하고 정말 떠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또 복음에 붙잡힌 사람과 있는 것을 또 오늘 이제 2장 1절 2절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과장을 한 거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떠났다. 그만큼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는 표현이거든요. 증거하는 것도 힘들고요. 받아서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이것을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서 증거하고 그 개대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다하는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래서 권면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강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기도 전에 사실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이제 15장에 읽어보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야기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가 없다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이제까지 수많은 일들을 해왔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왔는데 그 가르치는 일을 해가고 또 아픈 자들을 낫게 하고 이 일을 다 했는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똑같이 오늘 디모데에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 강해져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뉴 잉글리시 바이블 버전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이 문장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것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말을 집어넣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힘을 얻는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우리하고 약간 좀 느낌이 다르죠, 그죠? 예. 우리 올해 우리 번역은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누릴 것으로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너희가 강해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은혜 가운데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네 복음의 삶 힘든 거 압니다. 네 복음대로 살아가는 거 어렵죠. 네 진리대로 살아가는 거 어려워요. 네, 사람들 잘 이해하지도 않고요. 네, 그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뭐 더 삶이 좋아지는 것도 없어요. 오히려 위태로워지고 왕따나 당하고 어떨 때는. 근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거를 은혜 가운데 강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은혜 가운데 강하나 말씀하시고 또 하나 권면한 게 2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 네가 이제까지 디모데야 나에게부터 배운 게 있지 않냐, 들은 게 있지 않냐, 가르침 받은 게 있지 않냐, 이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도록 부탁해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위탁할 수 있도록 계리할 수 있도록 네가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어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데가 로마 감옥입니다. 그 당시에 네로에 의해서 기독교인이 박해받을 때 바울도 또한 그에게 갇혀서 감옥에서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네로 정말 이건 정말 이제 죽음이 팔 앞에 있는 상황이에요. 죽음의 목전 가운데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 부탁을 하는 그 가운데 부탁하는 거예요. 로마의 사형수로서 남아있으면서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요. 내가 너에게 이제까지 복음을 잘 가르치고 너를 복음 안에서 내가 아들로 삼은 것처럼 너도 이제 충성된 사람을 찾아 복음의 말씀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너가 세워야 된다. 이 복음의 말씀이 나는 사라질지 몰라도 이 복음의 말씀이 살아서 또 다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생명력 있게 하고 그 생명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너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걸로 부탁하는 겁니다. 정말 마지막에 죽음을 앞둔 장군이 전쟁의 지휘권 넘겨받을 그 부관에게 넘겨주면서 이 유언을 하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기 할 일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에게 할 일이 넘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계대권을 지금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일단 먼저 이걸 잘하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을 만큼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이 그거예요. 우리는 정말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정말 충만하게 살아가는가? 내가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넘치게 할 만큼 내 잔이 아직 채워지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 잔을 채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잔이 먼저 채워져야 됩니다. 네. 우리 질그릇 가운데 고백 어객에 담겼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했는데 여러분 질그릇이잖아요. 근데 그 질그릇이 보배가 되는 경우는 그 안에 보배가 담기는 경우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그 복음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 생명력 가운데 여러분 넘치길 바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계대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이게 정말 너무 필요해요. 부모들은 자녀에게 넘겨줘야 되잖아요. 부모가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이 있어야 자녀들에게 다가갈 때 그게 계대가 되죠. 여러분 그게 있길 바라요. 네, 정말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이 전달 이야기하는 거 정말 자기가 이 믿음을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받았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이야기해요. 내가 이 믿음의 계대를 디모데에게 주었다. 디모데 이제 너는 누구에게 줘야 되냐? 충성된 사람에게 줘야 된다. 그리고 또 한 번 또 얘기합니다. 충성된 사람들아 너희가 또 이 말씀을 받을 사람들을 찾고 찾아라. 그래서 말씀을 계대하라 말씀해요. 여러분이 교회가 사는 사명이 이겁니다. 이 복음의 말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고 이걸 계대하고 또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 충성된 사람을 찾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용기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고요. 그들에게 이걸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게 우리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아멘? 네. 정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난주에 이제 수요일날 끝나고 난 뒤에 어느 집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네, 정말 좋은 얘기를 막 해주셨어요. 말씀을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누는 거 그리고 이것을 이제 삶으로 좀 더 이렇게 더 구체화시키면 좋겠다 이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막 하시는데 아주 마음이 되게 와닿았어요. 네, 아 정말 그러고 싶어요. 근데 집사님한테도 똑같이 이런 얘기 드렸는데 제가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은 한정돼 있고 공간도 한정돼 있고 네. 이게 제가 다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같이 해주십시오. 이게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이 말씀을 계대하는 일이 내가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음에 내가 이 말씀을 놓고 같이 살아가려고 예, 힘을 내서 예, 같이 이게 횃불을 드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전달해 될 사람들 예, 성화 공성화되지 올림픽에서 예,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말 그래서 말씀에 충성된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입은 사람들이 이 일에 같이 동참해서 우리 같이 힘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가운데 그것이 앞장선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 청년 대학부가 또 이 자리에 오면 새롭게 또 복음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오면 그들에게 또 이것을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이 계속 계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압니다. 네, 여러분 그걸 해야 교회가 살아.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살겠어요? 말씀을 나누지 않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말씀이 삶으로 들어가서 삶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또 기대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고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지 첫 번째 이야기라면 두 번째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누가 이렇게 정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다음 얘기하게 복음이 되게 좋은 거야. 복음 그 자체가 굿뉴스잖아요. 말 그대로 굿뉴스잖아요. 복음이 되게 좋은 건데 그 복음을 증거하면 굿뉴스를 정해놓고 너는 배드 이펙트를 당할 거야. 네, 워스한 상황으로 갈 거야. 아, 누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고서는 그것도 담대하게 뭐 당연히 그거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 담대함, 바울의 이 담대함, 예, 정말 담대하지 않아요? 예, 복음이 너무너무 좋은 건데 받으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빈모들에게 너 복음 정말 증거해야 된다, 이게 정말 좋은 거야. 근데 복음 증거하면 고난이야. 고난이야. 예, 이게 진짜 욕심 나와야 됩니다, 이게. 예, 바울이 자기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까? 자기 깨달은 게 있잖아요.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면서 율법에 가장 완벽한 자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의 의에 다다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스탠다드에 가지 못하는 자기의 한계를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사도행전 9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 갈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 인생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율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바쳐 살아가던 삶에서 아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돌아가지 못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깨닫고 난 뒤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 고백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이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받아들이는 것만큼 반작용도 너무너무 심하게 늘 왔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참아왔어요. 자기가 말씀을 증거하는 게 세상이라는 것이 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이라는 걸 이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그만큼 반항도 심하다는 걸 알고 있고요.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면 살아갈수록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들,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봐 어둠 가운데 그대로 머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 빛된 이 진리를 예, 증거하지 못하도록 감추고 핍박하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난 뒤에 유대인들에서 갇혔겠습니까? 그 감옥에 왜 갇히겠어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니까 그런가요?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게 무슨 잘못이 있어요? 정말 옳은 얘기고 모든 사람들이 그 가운데 살아가며 행복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 가운데 다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겠어요? 그 진리를 이야기했는데 이게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아이러니입니다. 네, 가장 큰 아이러니입니다. 가장 좋다고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굿뉴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은 복음이 아니에요. 고난이 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아이러니. 여러분 이 아이러니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명성 다 고난을 같이 걷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좋은 것과 이 가운데에서 이 아이러니를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래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모호한 것, 정해진 것 가운데에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호함이 진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었고 이렇게 살아가길 바라면서 예, 세 가지 직업군을 이야기합니다. 병사로 살아가는 것, 또 운동선수로 살아가는 것, 또 하나는 농부로 살아가는 것 이야기합니다. 병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주권을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나를 두는 자, 나의 위에 있는 고참, 상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나의 주권을 넘겨주는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2세기 때 터툴리아누스라는 분이 계세요. 터툴리아누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순교자에게라는 글을 쓰면서 이거에 대한 코멘트를 짧게 남겼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군인들에 대해 쓰면서 군인인데 사치품을 휘감고 휘감고 전쟁투여를 병사는 아무도 없다. 또 편안한 침실에서 자다가 나와서 전투를 시작하는 병사도 없다. 그들은 단단하고 거칠고 쾌적하지 않은 그런 좁은 임시 텐트에서 나와서 전투를 행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편안한 시간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복음에 충실하려면 그는 반드시 반대와 조롱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네, 정말 맞는 이야기죠, 그죠? 우리 뭐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시지만 그리고 여성분들도 네, 그런 이야기 하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군대가 얼마나 재미없는 곳이고 힘든 곳이고 내 자유를 다 빼앗겨 있는 네, 그 한계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걸 잘 아실 텐데 네, 우리가 부름받은 곳이 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겁니다. 이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라고 바라신 겁니다. 여러분 네, 군사로 사시길 축복드립니다. 네, 아유 아멘에 주고 하세요. 네, 여러분 주권을 다 드리고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렇게 정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근데 이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군사에 대해서 감사한 거는 군대를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거예요. 네, 여러분 혼자만 부름받아서 내 자유로 빼앗긴 자들이 아니고요. 옆에 있는 분들이 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주변 한번 보세요. 네, 여러분 네, 전우입니다. 전우. 네, 여러분 전우예요. 하나님이 전우를 같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서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찬성으로 고백하듯이 예수님 우리 깃발 앞에 꼽으시고 예수님 본받아 우리가 따라갑시다 하듯이 예수님 우리에게 앞선 창수 되셔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가지 않는 싸움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하지? 이 복음의 싸움이라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군인으로 살아가지만 혼자 외롭게 이 싸움 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또 말씀하는 거는 운동선수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운동선수의 핵심은 뭐냐면 법대로, 규칙대로 행해야만 상품을, 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유대,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의 예, 핵심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규칙 없이는 월계관도 없다. 예, 규칙 없이는 월계관도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룰대로 하지 않으면 정해진 예, 주어진 상급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 싸움과 권투, 이 권투나 싸움이나 사실 둘 다 뭐 싸우고 때리고 이러는 것 같은 건데 차이가 뭡니까? 싸움은 룰이 없고요. 권투는 룰이 있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고 때리지만 네, 룰이 있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해놓고 되고 어딜 때리면 안 되고 네, 그리고 심판이 중간에서 중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싸움에는 이 심판이 없어요. 네, 중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 영화 중에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클리프 이렇게 돌아가는 거, 짤 같은 거 하나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두 애가 싸우는 거예요. 같은 학년인지 모르겠는데 덩치 큰 애하고 조그만한 애하고 싸워요. 근데 기가 막힌 건 조그만한 애가 큰 애를 이겨요. 어떻게 이기면 땅바닥에다 모래 이렇게 집어, 이렇게 손으로 집어가지고 얼굴 확 보고 못 볼게요, 못 보게 하고. 네,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싸움 말리면 뒤돌아가가지고 그 큰 애 뒤에서 막 이게 막 걷어차고 막 이러면서 막 이겨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백유식 씨가 나레이터를 하는 거예요. 야, 싸움의 규칙이 없네. 이러면서. 여러분, 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이 운동선수처럼 우리는 규칙대로 예, 싸워가야 돼요. 이 규칙대로 싸워가야 돼요. 규칙이 없으면 이야기하는 것처럼 월계관도 없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을 예,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어진 방식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규칙대로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규칙대로? 세상의 규칙에 많이 하는 게 뭔가요? 세상의 규칙. 여러분, 이태원 클라스 드라마 보셨죠? 네, 이태원 클라스의 드라마에 보면 그 장가의 규칙이 있잖아요. 거기 장가, 뭡니까? 적자 생존 아닌가요?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마음껏 굴복시켜도 된다는 거예요. 힘의 논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세상의 논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얘기했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오히려 힘 없는 사람을 위해서 묶이고 무릎 꿇어라, 섬기는 자리로 가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칙이 완전 다른 거예요. 네. 이 법칙대로 정말 잘 살길 바랍니다. 네. 이게 쉬운 거였으면 예수님 우리에게 부탁하지 않겠죠. 네. 세상의 법칙에 거슬려가는 삶이 산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힘찬 연어들처럼 누구 노래죠? 강산의 강. 강산의 노래처럼 이게 세상의 물결에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법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내가 군인이니까 위에 명령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살아가는 법칙을 이야기할 때 여기에 보면 6절에 있는 것처럼 농부처럼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 어떻습니까? 가을철에 한번 수확을 얻기 위해서 겨울부터 새끼를 뽑고 낫을 날을 세우고 그리고 봄에 되면 파종하기 위해서 미리 그 씨앗을 미리 심어놓고 그러면 그 씨앗 나와 있는 게 처음에 나와 있는 그 묘를 들고 가가지고 그다음에 또 논에 예, 밥 갈아놓은 거에 물 대고 거기다 심어야 되고 예, 거기다 또 벼만 자라는 거 아니라 다른 거 자랄까봐 다 가서 일일이 수경마다 나가서 비 오면 비 와서 문제 해가 너무 많아 해가 너무 많아서 문제 그만 모심 초사하면서 살아가는 농부의 삶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첫 수확은 어떨 거고 우리 보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고 난 뒤에 말씀 증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씀을 잘 살아가는지 지켜봐야 되고 옆에서 봐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요. 물 대듯이 물 대고요. 예, 햇빛도 예, 쬐줘야 되고요. 맛있는 것도 가끔 사줘야 되고 어려운 일 있으면 어려운 일 듣고 들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상급도 얻을 수 있고 뭘 주려고 모월주교가 이 농부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힘껏 하는 단정은 수고. 농부의 삶에 이렇게 말했어요. 힘껏 하는데 단정은 수고라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맨날 단정은 우려 하는 거예요. 이 단정은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감동적으로 받은 사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고사리 캐면서 그 사진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속이 완전 팅팅 부어가지고 할머니 손이었는데 손만 한번 표지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손을 보면서 와, 그 이게 35년 이상을 하신 손이라고 나온 거예요. 이 손을 통해서 자기 자식들, 손주들 다 먹여 살릴 수 있고 먹여 살릴 손을 한번 찍힌 적이 있었어요. 그 손을 보면서 얼마나 단조롭지만 수고로운 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거 그런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농부가 밭을 탓할까요? 농부가 밭을 탓할까요? 예, 주어진 밭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그냥 심어 그렇게 안 하지 그죠? 밭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돼요? 밭을 갈아 엎는 거예요. 예, 폭사 수다 수다 보니까 관시기가 예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거기 보니까 그 양배추 밭을 갈아 엎고 같이 예? 밭을 탓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같이 그냥 돌멩이 하나 더 들어주지. 없애주고 그 밭을 갈고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정말 아름다운 밭이라 생각하십시오. 예.
아멘.
예. 어, 예. 아멘. 여러분 옆에 밭 서로 한번 보세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예, 귀중한 밭인데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귀중한 밭인데 이 밭이 온전하지 않잖아요. 이 밭이 갈아엎어야 돼요. 그 엎어야 그가 먼저 말씀이 심겨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밭을 탓하면 안 된다니까 농부기 때 밭을 탓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능력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내가 빨리 능력을 키워야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씀을 계리하는 사람들이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하면서 아 이게 막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이게 맞는 비유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고 계리해야 되는지 자꾸 생각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분사처럼 또 운동선수처럼 규칙을 잘 지키고 또 농부처럼 밭을 탓하지 않고 땀을 흘려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이 많은데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 은혜라는 말에 꽂혀가지고 우리에게 행해야 될 것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고 우리의 사역이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은혜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을 우선순위를 후순위에 둔다. 이거 안 됩니다. 아까 우리가 내 군인으로 부름받았다고 해서 내 주님의 일을 무조건 해야 돼 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의 일들, 내 가정을 돌보고 또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해야 될 일들, 예, 그런 일들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것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으신 모든 것, 우리에게 주어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선하고 귀한 것들이고 우리가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 됩니다. 네. 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흔히 후히 주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또 누리게 하신 하나님 나만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우리가 부른받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경고할 것은 이거 하나예요. 너희가 세상 일에 얽매이지 말아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일에 얽매이지 말아라.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얽매이는 걸 문제 삼으시는 거예요. 얽매이는 걸. 4절에 보면 경사로 공부하는 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 네. 그런 자가 없다고 하는 거죠. 얽매이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시라고 말씀하시겠다. 오히려 더 많이 해서 그 선한 것을 선하도록 더 많은 사람에게 증거되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 우리가 분사로 부름받은 자리입니다. 우리 분사로 부름받은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분사로 부름받은 자들로 잘 살길 바랍니다.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 선두에 끊은 것처럼 하나님이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토라를 주셨어요. 토라를 주셨어요. 토라가 아까 말했어요. 야간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 던지는 일을 집안에서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한다고요? 부모, 호라라고. 그리고 밖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선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개념하는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게 너희가 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통해서 그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는 우리가 개념하는 입장에 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충분히 받았어요. 안 받았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제 충분히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복음을 어떻게 나눠주고 세워내는가 다른 사람에게 네, 전해줄 것인가를 네, 고민하는 사람들이 바랍니다. 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군인처럼 나에게 명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늘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운동선수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규칙이 있어요. 사랑과 진리, 공의 가운데 이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지라고 얘기하세요. 세상에 말하는 야구 방식의 이 세계 논리 가지고 이 복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또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농부처럼 이 복음의 계제의 일을 찬양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땀을 흘려요. 밭을 갈아야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정말 수고 없게 살아야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씨를 그 씨앗을 심게 하실 겁니다. 그럴 때 네,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네, 저도 포함해서 네, 30개, 60개, 100개의 다른데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 축복의 멘트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서장원 그리고 현지인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마지막 같이 기도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이제까지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와 그리고 펀드레이징도 하면서 봉사를 주셨는데 정리된 말씀을 드리고 같이 기도와 하겠습니다. 지난번 펀드레이징 관련해서는 총 저희 복음이 된 거는 2204분이 복음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 이정은 집사님께서 그 직접 PNC 뱅크를 통해 가지고 잘 전달했습니다. 그 이후에 부활주일 아침에 편지를 제가 받았는데 부활주일이 저희 연합회를 드린다고 제가 그거를 어나운스먼트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이정은 또 그 다음 주 연합회에 또 드린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나눠야 될 타이밍을 다 놓친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아 이게 완전히 야 이게 감사의 말씀을 제가 이게 전해드리라고 했는데 못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지난번에 우리 각 부역장분들에게 다 나눠드렸어요. 이게 왔던 편지가 장문의 편지를 감사의 편지를 써서 보내셨었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에 처음 와서 신앙이 없다 와서 편지를 통해서 같이 또 그 부모가 교회에 참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러한 처음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그 아픔을 겪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그 아픔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펀드레이딩에 참여했던 것인데 그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또 받아주셨는지 네, 그리고 또 이 교회를 얼마나 또 사랑하고 사랑하는지 네, 거기에 또 글에 잘 나와 있으니까 보기를 바라고요. 현진이가 5월 13일 날 MRI 검사 끝나고 난 뒤에 네, 다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예, 호흡이 뭐 절반, 예, 절반 일단 안 되게 이렇게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사실 기도한 거는 반찬이 사라지기를 기도했는데 예, 그까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어서 현재리가 일상생활 하거나 운동 이런 거는 기능을 다 쓸 수 있어서 지금 예,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거거든요. 예, 항암을 계속 합니다. 5월 23일부터 6월 22일까지 또 4주간 동안 2차 항암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알다시피 항암 받으시는 어린 아이들은 막 이렇게 속이 메스껍고요. 뭐 먹는 것도 잘 못 먹고 이제 머리 이제 이상 증상 같은 것들이 머리카락 빠지는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현진이가